지난달 8월부터 나일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더 묵상할 텐데요. 그러니까 11월까지 함께 레위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흔히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으로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주로 멈추는 곳이 어디냐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못 넘어가서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예배와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인데요. 거룩한 백성들인데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배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달 동안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담은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인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관계는 깨어졌어요. 레위기 바로 전의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어요. 레위기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기밖에 모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잠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독특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해요. 사랑, 생명, 깨끗함, 정의로 가득 찬 곳이 되죠. 정의롭지 않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어요. 먼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제사와 절기가 레위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의 가운데에는 중요한 제사인 속죄일에 대해 쓰여지면서 책 전체가 연결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의 가운데에는 중요한 제사인 속죄일에 대해 쓰여지면서 책 전체가 연결돼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라는 부탁으로 끝나요. 이제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 가운데 함께 레위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날인데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죠. 이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구교는 훨씬 더 많은 성례가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두 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세례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문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영어성경에도 세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I am baptized into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문하는 것이고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그렇다면 또 다른 예식인 성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찬은 기독교에 입문한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미 들어온 성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에 기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의미의 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분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크리스찬에게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껏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27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성찬을 말하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령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이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야.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나 행동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이나 죄를 지은 상태라면 성찬에 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훈련 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모교회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신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무 장로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뭐 지금은 이 일이 뭐 큰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한 교회 장로의 자녀가 불신자랑 결혼을 한 거죠.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신무장로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한 것이었어요. 장로로서 교회의 덕이 안 되었죠. 장로로서 교회의 모범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조처가 무엇이었냐면 얼마 동안 수찬정지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수찬정지라고 아세요? 이 수가 받을 수입니다. 찬이 성찬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장로인데 성찬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장로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자신을 살피는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그대로 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장로와 집사니까 당연히 성찬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성찬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데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생계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삶을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그 남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제 우리 큐티 말씀해 보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그러니까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 중에서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지 말고 거룩하게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흔든 가슴과, 이거는 요제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들어올린 뒷다리는 거제의 제물입니다.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너의 소득과 너의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바친 제물 중에 일부를 먹도록 했던 것이죠. 소득으로 삼도록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에게 준 은혜와 특권인 제사 제물을 거부한 한 예가 나옵니다. 16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라버렸어요.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레위기 6장에 그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속죄제 드린 염소를 전부 다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율법을 어긴 제사장들에게 크게 화를 내요. 16절 중반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릅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왜 다 불태워버렸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율법에 적힌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제사에서 드린 제사의 일부는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부 다 태워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화가 나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 모세의 화난 모습에 대해서 아론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 중에 아론이 취한 행동이 19절 중반부입니다. 오늘 내가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아론은 속죄제 제물을 일부러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아론의 생각에는 두 아들이 죄로 인해 죽은 이 상황 가운데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좋게 여기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서 지금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적힌 대로 하자면 속죄물을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의 반응이 20절입니다. 놀라운 반응을 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죠? 좋게 여겼습니다. 아론의 말이 옳다라는 거죠. 모세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좋게 여겼습니다. 참 잘했다. 좋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제사장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 제물을 먹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시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의 정신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떡과 잔을 거룩하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 가운데 성찬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했을 때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본 뒤에 성찬에 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어.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거룩한 예식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권리인 제사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떠오른 예는 이것입니다. 그 한 예가 헌금인데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헌금을 할 때에 그냥 헌금을 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로 빳빳하게 그 지폐를 다려서 헌금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거죠. 지폐를 헌 지폐를 은행 가서 새 지폐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양의 헌금입니다.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했고 마음을 담아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그냥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문자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말씀의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이 아들의 죽음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자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절제하는 아론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아론의 행동을 하나님은 좋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숙제하듯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